에스겔 3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 말씀의 능력이만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참된 그 진리의 길만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요 모두가 다 내 얘기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 얘기는 모두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심판 이야기를 앉아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 얘기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남의 얘기잖아요. 그럼 남의 얘기를 그것도 옛날 얘기를 시간 허비에 가면서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고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 얘기나 또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얘기에 관심 둡시다. 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실 이 성경 자체에 별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 그 뭐냐면은 하나님 일하심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또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관심 없고 또 하나님 일하심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듣고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있다 또 하나님 일하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관심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겠다고 앉아있다. 참 모순이고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문경에 가서 신학교 제 동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앉아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 목사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건 그 친구가 기계를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전자기기를 포함해서 기기란 기계는 다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싫어하는데 할 수 없어서 운전을 한다 그래요. 그것도 자동차는 운전만 하지 뭐 오일을 넣는 거 뭐 관리를 하는 거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려줬더니 알기도 싫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왜 우리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운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자기기를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앰프도 잘 알고요. 저도 어지간 전자기 안다고 하는데 저보다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친구 젊었을 땐 다른 교회에 뭐 앰프 산다고 하면 다 쫓아가면 사주고 설치하고 다 그렇게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기기를 그리 싫어하면서 왜 그런 직업을 갖고 일하냐 물어보니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이니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기계 다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어떻게 기계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 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꼭 좀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분은 어디 박물관 보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다지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관심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우습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참 웃기는 코미디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게 인간에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비를 싫어하는 것,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 일하심 알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에 가두어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불순종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래 불순종한 인간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내심이에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적이 있는가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진 어떤 그런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한 건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쉽게 얘기하죠. 순종해야 순종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단지 어떤 몇 가지 실천만 하면은 순종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한 얘기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목사의 말에 거부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가두어 두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냐면은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그 뜻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긍휼은 불쌍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불쌍한 자가 누구겠어요? 불순종하고 실패한 자입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 불순종에 있는 사람. 그게 인간이 불쌍한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가두어둔 이유예요. 결국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은혜란 얘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그러면 우리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또 맞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안 해도 얘기 안 들어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를 그런 불순종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걸 알자 그 말입니다. 그걸 알자.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게 하나님 일하심이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대개들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를 돕는 거죠. 우리를 돕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일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일하심은 달라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기에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내 실패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거꾸로 먹고 있어요. 내 성공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잘되는 것, 내 성공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좀 초라하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이걸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일하심은 긍휼, 자비 뭐 그런 것보다도 세상 현실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내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그런 역사, 그렇게 일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내막을 알지를 못하니까 늘 나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충돌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뭔가 잘 됐다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은 우상입니다. 분명히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분명히 세고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은요, 내가 원한 내 소원 속에 찾을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속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은.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저주와 심판서 구출하신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찾자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 이것보다 우리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요. 지금 내 현실만 보면은 지금 돈이 없는 거, 뭐 힘들고 어려운, 이게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로 그렇게 다가오겠지만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또 그 방향, 내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그걸 놓고 본다면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저주와 심판에서 구출되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초점을 안 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본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저주와 심판이란 이걸 대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어떤 불순종 속에서 긍휼과 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 감동이 없죠. 긍휼로 일하신다.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한 일들이 기적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예언 내용은 그 세일 산을 심판해서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3절 4절 보시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세일사는요,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 족속을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에돔 족속 거주지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그러면은 에돔 족속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에돔과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따지면은 한 형제 관계죠.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같은 아브라 후손입니다. 아브라 후손이고 에돔의 형이 아니 그 에돔이 형의 나라죠. 야곱에게 형의 나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형제 관계인데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 관계로 잘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아예 남남이었고요. 남남을 뛰어넘어서 원수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 뒤에 5절 보시면은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서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게 된 것은 뭐 야곱과 에서 관계로부터 시작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치졸한 방법으로 장작권을 사버렸고 또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면서 관계는 삐끗해진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길에서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에돔 땅을 거쳐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려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에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피해도 안 줄 테니까 이 땅만 지나가게 해달라. 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만약 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 할 수 없이 에돔을 빙 돌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먼 길을 돌아서. 이런 관계 속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을 이제 그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 에돔이 한을 품게 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다윗 때에. 어떤 일이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을 쳐가지고 만 8,000명을 죽여버리고 에돔 사람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에돔이 다윗왕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데 그 사무엘 하서 8장 13절 보고 확인해 보십시다. 사무엘 하서 8장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왕 때의 다윗은 전쟁의 신이었어요. 아예 뭐 싸우면 종종 이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이 에돔까지 쳐가지고 에돔을 종으로 이제 삼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으로 있던 에돔이 여호람 왕 때에 독립을 합니다. 그 뒤에 열왕기하서 8장 20절로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 속국이 되어서 종으로 살다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으니 이스라엘 향해서 한을 품고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에돔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할 만했고요. 한을 품을 만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돔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속국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여러 악행들을 행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 좋지 않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위안부로 끌려간 그런 분들이 일본에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그런 이제 지금 또래 사람들도 일본 그러면은 뭔가 좀 미운 마음이 앞서는 것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를 하면 한일전 그러면은 이기야 속이 시원하죠. 저도 축구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하는데 한일전만 하면은 결과를 봐요. 졌다 그러면은 왠지 불편해요. 왜 졌노? 저 같은 사람도. 때문에 에돔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을 품은 에돔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바벨론을 돕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보면서 즐거워한 겁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해버리겠다. 자, 그러면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에돔이 나라가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고 그 고통을 즐게 했던 이것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심판 이유가 된다면은 에돔의 심판은 말 그대로 에돔 그 나라 심판으로 끝나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설교 시작하면서 성경의 심판 이야기 나오면은 모두가 내 얘기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돔의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 세계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에돔이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뒤에 10절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돔이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틈을 타서 그들 영토를 우리 것으로 삼자 그거였습니다. 그 두 민족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에서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무너졌고 백성들은 거의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 기회를 틈타서 세일산 중심으로 거주하던 에돔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고 살자, 우리 거 만들자 이리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돔이 볼 때에는 황폐해졌고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돔이 바라본 예루살렘은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황폐하게 됐으니까 비참 몰골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여호와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지켜야 되죠. 그럼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 날 지킬 것이다. 날 지킨다면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할 것이야. 늘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무너졌죠. 황폐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죠. 비참하죠. 그런 예루살렘 보면서 저기 여호와 계셔.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 하죠.
에돔이야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은 그런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저기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는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인터넷 보니까. 봉화의 어떤 그 교회에 농사 짓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에게 뭐 고시 준비한 아들이 있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아들에 대한 관심 없고 예비당 짓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비당을 지었어요. 예비당 짓고 나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요? 고시 합격하더라. 또 합격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삼성그룹에 들어갔더라. 그런 이제 그 자기 글을 써놨습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닐 거예요. 거기가 이런 얘기 도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황을 거꾸로 만들어 봅시다. 그 장로님이 예비당을 짓다가 다쳐가지고 몸져 누웠습니다. 아들은 곧이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 백수 놀고 먹고 집안 꼴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 할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말 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올 말은 하나님 믿어도 될 수 없네? 믿는다니 저주받았네?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대개 보면은 신자가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신은 잘 돼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이 못 바뀌어 있습니다.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공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는 거,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런 얘기 몽땅 성경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을 도구 삼아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 실패 속에 일하신다고. 실패 속에서.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죠. 성공 속에 일하신다. 그런 말이 더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쫙쫙 잘 됩니다. 귀에 딱딱 달라붙죠. 근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뜻대로 잘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박살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계셨더라.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빌론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엉망인 예루살렘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엉망이 된 것이 자기들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믿음의 실패. 아, 우리가 믿음이 실패한 자들이구나. 자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들을. 그리고 믿음의 실패한 자신들이 이룰 일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패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에돔의 잘못됨이 뭔가 하면은 누가 더
잘 되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그들 잘못됨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 믿자는 자기는 잘 된다. 그걸로 우리가 이겼다. 그리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본문 뒤에 12절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너희는 망했는데 우린 평안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간에 에돔 같은 그런 속성 가운데 있다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심판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드러내는 게 에돔의 속성이니까. 자, 그러면은 에돔은 볼 때에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돔과 이스라엘 둘을 놓고 볼 때에 누가 이긴 자입니까? 에돔과 이스라엘 둘 중에서 누가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긴 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스라엘이니까 이긴 자지 그렇게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긴 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 내막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분명히 에돔이 이겼습니다. 한쪽은 망했고 한쪽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망하지는 보이지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에돔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습니다. 긍휼 밖에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밖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 에돔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는 것은 그들이 고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그들의 불쌍함이라면 처음부터 고생 안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똑같이 세상 힘을 원하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른다는 것. 그걸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서 비참한 처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기 처지에서 믿음에 실패하고 불순종한 것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성공하게 하셔서 끌어가지를 않습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무너뜨려서.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백성됨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에돔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낫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해버린다. 에돔이 그런 이유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에돔이 그 심판 이유를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래 심판 받는구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심판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에 그 이유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거든요. 뭐 그 세상 악하다고 하니까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막 뭐 살인 강도가 막 성행하고 아주 난잡하게 살았던 거 생각이 쉬운데 노아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노아 시대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죄가 가득한 곳에 얘기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심판해버렸죠. 그게 납득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걸 두고 악하다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때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도요. 너희가 심판받아 죽는 것은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왜 죄냐 따져 물을 거예요. 그게 왜 죄냐 말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심판받는 이유와 내막을 우리가 듣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심판의 이유야 이유 내막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심판이 마땅하구나 납득하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악하다고 말할 때 그래 맞네 악하네 심판이 마땅하네 그렇게 인정이 되냐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인정이 된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구나. 만약에 난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에돔이든 노아 시대의 사람이든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하지를 못할 거예요. 왜 심판받지? 성경은요, 우리를 심판이 당연합니다. 그 인정한 자를 끌고 갑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육신의 일로 고통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을 끊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된 적이 있다고 했죠.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왕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속하게 된 것은 그 뭐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그 반열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에돔이. 근데 에돔은 그런 내막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독립해서 자기들 힘으로 자기를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종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을 한 거예요. 마치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도 늘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말고 그냥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만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 속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늘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본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역시 심판이 마땅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마땅한 우리에게. 심판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남기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주의 피의 은혜를 남기려고 일하시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남겨봐야 결국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남겨진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으로 끌어갑니다. 그게 주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내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만 남겨진 사람 되기를 소원해야 되죠. 내 실패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소원으로 주께 나오셔야 되죠. 그게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남겨질 때에 신자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그 용서로 감사하면서 주님만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신자로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길만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그런 와중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네가 누구냐를 묻고 계시고 예 나는 불순종하고 실패한 그런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정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내 심령에 내 속에 주의 은혜만 남겨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 궁휼과 자비로 감사하는 그것만 내게 남겨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에돔의 심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 또한 심판이 마땅한 존재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궁휼을 내 속에 남기시기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고 내 심령에 주의 은혜만 고스란히 남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